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교훈하거나 또 인생에 대한 지혜를 설명할 때큰 범주에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성공해. 저희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의 메시지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아버지 세대들이 뭐더 이상 열심을 낼수 없을 정도로 하여간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월간지에서 해방 이후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성적표를 냈더니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밖에 한게 없다. 그 정도로 근면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잠언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열심히 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죠? 의롭게 바르게 살아라. 이것이 잠언의 굵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차짓 이 잠언서라는 책이 뭐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적 교과서와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나 그 이상의 높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형태적으로는 도덕 교과서 같고 윤리 교과서 같아 보이지만 이 잠언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심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이 잠언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 전도, 욥기 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로버트 오르티즈라는 분이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그분은 이제 전도서를 연구한 분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혜서로 이 몽땅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하는데, 전도서와 욥기는 사색적 지혜, 사색적 지혜서라면 이 잠언을 실천적 지혜서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봐도 그 구분이 꽤 괜찮아요. 책 성격이 그 구분에 맞게 쓰여져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욥기나 또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많아요. 근본적인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잠언은 그 지혜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로 빼곡히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색적 지혜와 또 한켠의 실천적 지혜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지금 저 도서관에 앉아 있는 네 친구를 무시하지 마라. 혹 언젠가는 그 친구가 네 직장의 상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교훈이 가능해요.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결코 이 세상이 정의롭게 굴러가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살아보니 불신과 모순투성이더라. 이건 전도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도서관에 앉아있는 네 친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건 실천적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세상이 정의롭게 굴러가지 않아. 모순투성이야. 이건 뭐죠? 이건 사색적 지혜란 말이에요. 살아본 결과를 녹이고 녹여서 얻어진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색의 어떤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텐데 전부 이 내용들은 실천적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셈이니. 놀랍게도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단순히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죽이는 데 자리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그 교훈 한마디가 누구를 죽일 수 있고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겉으로는 보응의 원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의롭게 살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뭐죠?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인데 그 질서는 긴밀한 뭐를 갖고 있다고요?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요. 긴밀한 상관성. 그래서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반향이 나타나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자, 이제 5월이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 5월이면 자주 거론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거기서 옳다는 말은 틀렸다의 반대 개념이기보다는 거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은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 그 옳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여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심성 속에 심어놓은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것은 잠언이라는 책은 그 본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도덕 윤리 교과서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책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한마디 한마디의 교훈이 전부 무엇을 회복해가는 실천적 지혜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실천적 지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여기서 선하다 했을 때 이 선한 지혜라는 것은 착한 지혜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삶,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본성,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마음은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사고 체계 자체가 어떻게 지금 굳어져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걸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양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타적이 되려면 끊임없는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둥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려면 계속 비워내면서 외부로부터 인풋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겨 넣으면서 내 자중심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내 자아를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계속 밀어넣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여기 지식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 그 뜻이죠. 예. 그런데 사악한 자는 자기 속에서 생성되는 자기의 이지적인 꾀, 계산, 보관으로 모든 삶의 질서를 행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말하고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걸 사실 악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악인들의 슬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는 안 된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 삶을 추구하게 됐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흉내라도 내가면서 오늘도 살아내고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번역상의 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악한 사자, 이것은 이제 메신저, 전령,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보통 번역을 했는데, 이제 볼게이트 번역이라고 있어요. 볼게이트 번역. 볼게이트 번역은 이 악한 사자를 왕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왕. 악한 왕. 근데 그 번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의 원초적인 조상인 아담을 에덴에 심어놓으셨을 때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왕. 왕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왕은 왕 위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타락을 했어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서 그 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앙에 빠졌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인류는. 그래서 실낙원을 해버리죠. 그 동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새로운 에덴을 회복해가는 길고 먼 여정이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서는 그 에덴의 회복으로 끝이 나요. 근데 거기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고. 결국 첫 번째 왕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둘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가시는 여정이 성경의 여정이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문제와 싸워요. 네가 왕이 될래? 내가 왕할까? 이 싸움이에요. 결국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을 그대로 대입시켜보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신앙은 딱 그거예요. 둘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자, 누구 힘으로 사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신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 매일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그분께 이양해 드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성품으로 살겠다고 오늘도 부복하는 자리가 하루에 첫입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잘 보세요.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뭐죠?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이라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모든 삶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끼쳐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신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신. 사신이라는 말은 사실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엠버서더, 대사,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누구의 대사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관은 우리 주변에 대사관들 있잖아요. 거기는 불가침 영역이에요. 거기는 그 파견한 국가의 고유의 어느 곳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대사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누구의 대사로 사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질 때는 그 나라의 대사를 불러요. 정부가, 대통령이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왜 또 국정교과서에다가 이런 허구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썼느냐, 질책을 하면 그 질책이 사실상 누구를 질책하는 겁니까? 일본을 질책하는 거예요. 일본을. 왜? 그 대사와 그 대사관은 이 땅에 파견한 일본이라는 작은 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대사관으로 담을 타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나라 정부가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떤 공간일지라도 함부로 무력으로 공권력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 작은 나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됐느니라. 그럼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여기 붙은 이유가 있겠죠? 말 그대로 뭡니까? 자기를 파견해 준 그 주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충성된 삶.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열심도 아니고 자기 열정도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부르신 자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다시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열정이나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부르신 자, 보내신 자 쪽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삶의 태도를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 일꾼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때로는 이 일을 나한테 왜 시키지? 그건 우리가 고민할 과제가 아니에요. 왜 내게는 이런 험한 일을 시키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과제가 아니에요. 시키고 부르신 자 쪽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고 부르신 자의 기준에 맞춰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일꾼이라는 말이 그 부르신 자는 요구되는 덕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생을 지탱해 줬던 두 컷짜리 만화를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컷에는 Why me?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놨습니까? 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묻는 의문점이죠? 질문들이에요. 근데 한 컷의 만화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앤드림 머레이는 겸손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겸손의 정의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게 충성된 태도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실천적 지혜가 빼곡히 녹아진 잠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쭉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매우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내 속에 삶으로 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